안녕하십니까? 예수소망교회 박대웅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들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9년 전 9월 11일 기억나시죠? 19년 전은 몰라도 911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로 무너졌던 그러한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에 바로 허드슨강 건너편 뉴저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빌딩에 거대한 불이 났을 때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이 용감하게 그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빌딩으로 달려간 목적은 불을 끌어간 게 아닙니다. 무슨 소방호스가 몇십 층 높이로 올라갈 수도 없고요. 불을 끌어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갔을 것 같아요?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안전하게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탈출을 시키기 위해 가는 곳마다 부르짖고 사람이 있냐고 외치며 또 어려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이 빌딩에서 나오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딩에는 아시는 대로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잖아요. 저도 그 옆에 가봤습니다만 대낮에도 해가 안 보일 만큼 빌딩 두 개가 높아요.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위력적이죠.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얼마겠으며 그 안에 중요한 비즈니스 서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거 챙겨가지고 나와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과 잠시 후에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하죠. 불이 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 빌딩이 몇 초 안에 무너지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 여왕이 한 말입니다. 바벨론의 여왕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바보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절대로 안 망한다라고 확신하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사건에 대한 계시입니다. 큰 성이라고 왜 표현을 할까요? 큰 great city라고 표현하는 것. 메가시티죠, 말 그대로. 이거는 무역센터 빌딩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견고하고 위대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성. 저 성은 영원할 거라고 믿어지는, 그냥 보기만 해도 믿어지는 그런 성이라고 강조하는 게 큰 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왜 이 요한계시록 끝에 나옵니까? 바벨론은 언제적 나라인데요? 벌써 예전의 나라인데요. 바벨론은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어떤 대명사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인간 왕국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인간 왕국의 배후에 수렴청정을 하는 진짜 세력이 누구라고요? 용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이 힘을 가진 인간들을 조종해서 인간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성경은 구원사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History of Salvation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게 창세기 1에 요한계시록까지이고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 사탄의 미혹함을 받아 그 왕국에 속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 사탄에게 속한 인간들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거기서 나오라라는 음성을 거역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냐면 구원은 from과 to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그렇죠? 엑소더스예요. 탈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떠나는 것입니까? 인간 왕국으로부터, 사탄의 통치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어떤 이제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시나르 땅에 바벨탑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다시 한번 노아 홍수 이후에도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번에 걸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탑을 세워, 이 그레이트 시티를 세워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로 그게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신의 이름을 빌어서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을 가진 자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원형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세우는 니므롯이라는 워리어, 큰 힘을 가진 전사는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애굽 왕국의 바로라는 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바로 큰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민족과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희생시켜서 그 피로, 그 땀으로 자기들의 영광의 왕궁을 짓게 하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 왕국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동력으로 뭐를 더 크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우고 자손 대대로 자기는 영생불사하며 영광을 받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의 통치 이념이고 바벨론의 밸류예요. 가치예요. 더 많은 소유와 그래서 더 사치하고 더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약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은 몇천 년 후에 세워질 바벨론 제국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브루털한, 가장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가장 무자비한 세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계속 인간 왕국은 더 강력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밧모섬의 노예처럼 잡혀서 돌을 캐며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할 때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어떤 세력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로마는 영원하다라고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왕, 단순한 정치적인 군주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는 자칭 신이 되었고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이 각 도시마다 아주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하듯이 세워졌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해야 그래 장사를 해먹을 수가 있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이 다 로마 제국의 황실로 그 힘을 가진 관리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수많은 상인들이 뇌물을 바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분봉왕이라든지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면 아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황제의 통치 이념에 잘 맞추어서 살아야 그 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 힘을 숭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생활 방식. 그게 바로 로마의 바벨론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가지면 내가 주었던 뇌물 다시 되찾으려고 힘을 가지면 갑질하고 자기에게 뇌물 바치는 사람 높여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탈세하고 배신도 서슴지 않고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 인싸가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혼인 인맥을 만들고 학연으로 지연으로 서로 엮이고 설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섞였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믹스되었다라는 표현이요. 계속 나옵니다. 네가 섞인 것, 섞여진 것. 계속 타협하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진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파티에 참여하면 내가 마치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착각하도록 그렇게 되어졌던 세계인 것입니다. 사실 그 바벨론과 그 여왕, 그 음녀와 이미 바벨론이 신격화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여왕 음녀라고는 표현이죠. 그들과 음행한 이러한 섞인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간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시대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러움의 선망의 성공의 대명사들입니다. 그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뭘 가졌어요? 정치 권력 가졌죠? 경제적인 재물의 부여함 가졌죠? 모든 지적인 자산을 다 가지고 있죠? 지식을 다 가졌죠? 그 당시에 모든 세계적인 유통망과 정보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들은 남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법적인 권력까지 다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모든 상거래를 다 기준을 정하고 무역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법을 다 정하고 자기네들 나라에서 그 질서를 평가하는 무역 재판소를 만들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프리메이슨의 음모라라고 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연합된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창세 이래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들의 세력이 약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약해질 것 같으면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약해질 것 같으면 헬라가 나오고 헬라가 약해질 것 같으면 로마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서 부와 권세를 세습하고 또 세습합니다. 일본의 통치에 앞장서서 일장기를 흔들던 사람들이 또 자유대한민국에서 또 그 자손 대대로 부를 누리고 권력을 세습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란 한 시대의 과거로 끝난 세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와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하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도 계속 미국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뭘까요? 또 미국보다 더 강대한 어떤 나라가 생길 것입니다. 미래에도 로마 왕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간 왕국은 계속될 것이고 그 나라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라는 천사의 외침의 소리가 있는 그때까지 그들은 아주 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력 앞에서 절망하기 쉽죠. 와, 정말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이기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왔다 말합니다. 하늘로부터라는 걸 잘 보시고요. 큰 권세를 가진 천사라는 걸 잘 보세요. 큰 권세와 무엇과 대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큰 성 바벨론과 대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무엇을 대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땅의 세력 바벨론을 대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로부터 놀라운 스플렌더, 영광의 빛이 비쳤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는 하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은 이 세상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 바벨론을 멸망시킬 세력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려면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힘이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깊은 어두움을 누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그들만의 음모와 그들만의 어두운 곳에서 한 그들끼리의 약속들을 누가 이것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어떤 기자도 어떤 검사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의 영광을 가진 천사가 외칠 때 그 영광의 빛으로 그들의 더러움이 악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입니다. 두 번 강조합니다. 무너졌도다.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점으로 보게 되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곧 무너질 것에 대해서 왜 무너졌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까?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완료형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100% 확실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건 이미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다.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과 대조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게 더러운 영, 가증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위대한 성을 말합니다. 더러운 게 아닙니다.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큰 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고 가증한 아주 진짜 무슨 귀신 나오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건 바벨론 현재의 모습과 멸망당한 이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모인 더러운 새들로 가득하다. 여기서 물론 더러운 새들은 귀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더러운 영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라는 이 place라는 것은 원어로는 prison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다 그곳의 감옥으로 전부 다 묶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그동안 바벨론을 찬양하고 바벨론의 세력을 도왔던 모든 더러운 영들, 귀신의 세력들이 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곳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 8절에 보면은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하루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된다? 불살라진다. 저는 여기에서 계속 그 무역센터 빌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침에 불과 몇 시간 안에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무너지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불은 날 수 있어도요.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 이 거대한 도시 뉴욕이 하루아침에 불탈러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거대한 라스베가스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느냐?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 과학자들이 우주의 작은 운석이나 작은 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핵폭탄에 몇 수천만 배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그 모든 완전 무장한 곳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그 정확히 이마를 맞추고 가장 한 군데 비어있는 그 눈구멍을 뚫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작은 운석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를 멸망시키는 것은 한 시간,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에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가면 한 시간 안에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말해요. One hour.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위대함이 아니라 여기선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주의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바벨론이 그렇게 영원할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강하신 분, 오늘 본문 8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심판 아래서 너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존재다. 나는 여왕이니 나는 과부가 아니니 누가 나를 괴롭게 하려? 천만의 말씀, 네가 앉은 자리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께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까짓 건 언제나 가능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바벨론 안에 들어가서 아직도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밭에는 알곡만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더 많이 나는 것입니까? 가라지를 싹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상할까 염려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 가라지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정신줄 놓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시고 더 살려내시고 더 경고하실 시간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 예언과 함께 무슨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건 이걸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 멸망당할 그곳에서 나와라. 그 무역센터 빌딩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내 백성아라는 이 외침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급한 마음, 하나님의 중대한 외침, 경고의 음성, 우린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귀에 마이크로폰처럼 울려 퍼져야 돼요. 가슴을 서늘하게, 내 백성아! 라고 말할 때, 대웅아! 라고 들리는 경고음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퍼지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가? 나의 정신줄은 지금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소리로 들려져야 그 그 무너져 내리는 빌딩으로부터 빨리 탈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괜히 자기 동생을 미워하며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려는 악한 생각까지 품게 됩니다.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예, 마귀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가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바벨론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형인데 내게 돼야지. 왜 네가 내 동생인데 네가 나보다 앞서가냐? 못 견디겠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사자가 네 문 밖에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나오라. 나쁜 생각에서부터 나와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 속에 아주 웅크리고 뱀이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분 나빠, 분노, 막 미움, 서운함 막 이런 감정들 속에 내가 푹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좋은 게 나옵니까? 아주 거기서 푹 절여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나는 이렇게 복조거리가 없냐? 그러한 생각들 속에 아예 푹 잠겨버린 사람들, 중독되어져 버린 사람들.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다 뭐 사자한테 잡혀 먹힌다. 거기서 나오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신할 땅의 바벨론입니다. 아브라함을 나오라라고 하신 곳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바벨론으로부터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나와 함께 사는 땅으로 들어가라. 구원이죠. 그게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늘 땅을 바라보며 소유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관계보다도 소유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그 사랑으로 그 관계로 지켜주고 성공하게 해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살만하게 되고 땅이 좁다고 느껴질 때 자기는 삼촌을 떠나요.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보이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곳을 향하여 가다가 결국 그는 소돔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소돔은 무엇을 상징하는 곳입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땅입니다. 부유한 땅이죠. 거기에는 음행이 가득한 곳입니다. 언제나 이 부요함과 음행은 희한하게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하루 사이에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낸 누구에게요? 롯의 집에. 뭐 하라고요? 빨리 탈출하라고요. 여기서 네가 정착하고 살 사람이 아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 네 삼촌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도 그 언약의 백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내가 이 성의 심판을 내리겠으니까 빨리 나가라. 롯을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탈출하라 이 소돔으로부터. 그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기둥이 됐다고요. 왜요? 못 가겠는 거라요. 소돔에 내 소유가 다 있는. 여기에 나의 미래가 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는 이야기, 이게 구원의 이야기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떠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엑소더스. 내 백성을 떠나게 하라. 엑소더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에크, 나우로,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탈출로로 나오는 것, 탈출로로 빠져나오는 것, 그걸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순수히 히브리인들을 놔주질 않죠. 왜? 바로의 통치 이념이 뭡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저것들은 마이 포제션이야. 내 소유물이야, 저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돼지나 소나 나귀처럼 부려먹어야 할 나의 노예들이야. 내가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들을 써먹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왜 저들을 놔주나? 바로가 저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능력이 그 많은 바로의 세력을 다 수장시켜버리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할 것이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엉덩이를 붙이고 엉덩이를 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가 좆싸우니 그러고 그냥 앉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지금까지도. 여러분,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가 힘들었던 건 바로의 저항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정작 모세가 괴로웠던 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왜 모세를 미워했습니까? 괜히 우리 여기서 그냥 노예로 살려도 되는데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우리를 탈출시킨다 어쩐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푸라기도 제대로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면서 이전보다 벽돌은 더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아 우리 더 못 살아먹게 됐다. 우리 좀 냅둬라 말이지. 왜 허황된 꿈을 잡고 싶냐. 여기서 그냥 벌어먹다 우리 죽겠다.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돼. 자유 막 그런 거 몰라. 모세 당신 좀 우리에게 자꾸 헛바람 좀 넣지 마. 그게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아 여기 좋은데요. 뭐 나갑니까? 그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뭐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나왔는데 그들의 생활 습관과 그들의 마음은 그대로 애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라이프스타일, 가치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뭘 안 주냐, 먹을 거를 안 주냐, 물을 안 주냐.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타협점이고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겠습니다. 타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십시오. 우상숭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하방의 이사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바알 숭배가 극심했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변절자들이 되었습니다. 다 변질되었어요. 어떻게요? 아합 왕의 기분을 맞춰주는 아첨하는 선지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어용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람 군대를 공격해 들어가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서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용 선지자들은 저 미가야 저놈은 가짜다고 하면서 막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라고 하면서 왕이시여 이번에 나가면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어용 선지자들이. 이게 아하방 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세력들은 늘 이렇게 거짓 어용 선지자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 힘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양심이 불편한 일입니다. 죄책감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덮어주게 되면 죄책감을 안 느껴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늘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연설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세계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게 나치 제국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독일 교회들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 만세, 독일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마치 하나님의 메신저처럼 높여주었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천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이와 같이 언제나 불의한 세상의 권력자들과 갑부들은 자기들 주변에 종교인들을 가까이 두고 유명한 목사들을 가까이 두고 유명한 그러한 스님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축복을 받으려고 쇼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대가로 그들을 대통령의 만찬에 초대도 하고 그들에게 큰 권세도 주고 재물도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그런 게 진짜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만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타협하면서 섞이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득을 다 챙겨 먹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바벨론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바벨론이란 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관은 버려버리고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기독교의 교회들이 그러한 가치관에 휩쓸려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정치 권력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부요함을 추구하고 그 기득권을 세습하고 자손 대대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정통교회라는 간판은 붙였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바벨론의 음녀가 따라주는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재물의 냄새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 간판을 가진 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물며 그런데 신천지나 그 밖의 모든 이단들은 아예 대놓고 까놓고 돈을 좋아하고 힘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마음껏 해도 그것을 모략이라고 합리화시켜주고 자기들의 세력을 부풀리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은 이 타락한 시대의 바벨론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바벨론의 음녀가 따라주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벨론의 음료가 따라주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신앙을 이용하려는 그런 우상 숭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음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쉽게 깨뜨리고 소유를 더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말하지만 마음은 바벨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건데,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사치하라고도 안 합니다. 누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으로, 바벨론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이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섞이다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자녀됨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과 혹시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매사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자꾸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를 끊으십시오.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교제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낙심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교회 욕을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로부터 나오십시오. 그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과 친구해줘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나오게 만들어야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들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로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어질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곳에서 나와서 나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나부터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렇게 불평하는 사람의 불평 속에도 일리는 있어. 여러분, 일리 없이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리 없이 원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미혹의 영들은 1, 2, 2, 3이 다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코비드-19의 어려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은 마치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쩔지 모릅니다. 마치 그동안에 잘 마시고 있던 술을 끊은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초조합니다. 뭐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지금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동안 바벨론의 가치관에 중독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돈에 중독되고 소유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못하니까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시간에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끊어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세상에 중독된 것도 끊는 시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나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라. 네가 있어야 할 잘지는 거기가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의 생수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곁에 심겨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와 그 순종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경고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이렇게 자꾸 떨리는 이유가, 내가 어디에 지금 무엇에 중독된 것은 아니었는지, 왜 평안함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홍해를 건너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소망교회는 조지아주 스와니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3671 스미스타운 로드 스와니 조지아 30024이고 전화번호는 770-375-0900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의 소개와 사역은 인터넷 주소 www.jesushopechurch.org로 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